창을 띄워보겠습니다. 떴습니다. 난나님이 일발을 끊었습니다. 영혼육립 반갑습니다. 이제 구독자는 3,440명입니다. 올리원님, 박신타마니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4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구조론 내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네,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지구상에서 진리를 아는 두 번째 사람이 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대단해요. 제가 생각해봐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뭐 엄청난 재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딱 하나를 잘해요. 그게 뭐냐, 생각을 잘한다. 이 말은 뭐냐, 보통 사람은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동훈을 네가 머리가 얼마나 좋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근데 제가 IQ로는 아인슈타인을 찜쪄먹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이상한 광고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시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근데 알고 보니 이 양반들이 판단을 잘못하는 게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아니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중근 같은 사람 머리는 나보다 좋죠. 독일을 또 살라살라하고 일본어도 잘하겠죠. 마누라가 일본이니까. 근데 이 양반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양반은 가톨릭 신자인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기로 맹세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하기로 맹세한 사람이 천공 뭐 이런 부류. 나는 생각을 안 하겠어. 절대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생각을 안 하기로 맹세한 사람이 뭘 알겠냐고.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정구와 야마모토 이야기를 올려놨는데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논리가 있어. 이런 이유로 야마모토는 부진할 것이다. 그럼 그 말이 틀렸어. 뭐 데이터를 딱 갖고 왔어. 김동률도 데이터가 틀렸어. 그 틀렸다니까. 이렇게 딱 하면, 아, 맞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이렇게 딱 정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아예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죠. 야마모토, 요시노부 대단해. 엄청나. 아, 죽인다니까. 막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야, 안 돼. 메이저리그 우습냐? 이러면 싸움나요, 싸움나. 근데 류현진 팬한테, 제가 원래 류현진, 글쎄, 10승 못할 건데 구성이 많이 쳐준 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류현진 팬들이 이놈 새끼, 한강 고수부지로 나와. 현피 뜨자. 이런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논리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유현진은 어려울 것이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 논리가 틀린 게 아니고 거기에 데이터가 틀린 거예요. 논리는 맞는데 그 안에 입력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시노부를 제가 이제 잠시 봤는데, 야마모토죠. 이 양반은 안타는 많이 맞았는데 점수를 안 줬어요. 이건 뭐냐면 기교파라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안타 하나 맞아도 점수 안 주는데 미국에서는 안타 하나 맞으면 그게 홈런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 안타 두 개로 점수가 나고 일본에서는 안타 세 개로 점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1루타 쳐놓고 번터 대고 외야 플라이 큰 거 하나 날리고 희생타 치고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하지만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가끔 미국도 그런 거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똑같이 일본 타자가 공을 쳤는데 내야에서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타자 공을 치면 10m가 더 날아가. 그 10m 차이가 야마모토를 박살내버린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야구 전문가냐고 아니잖아. 저는 야구 전문가가 아니야. 저는 야마모토 체중이 72kg고 뭐 키가 178이고 이런 얘기 듣고, 아, 저 체격으로 미국에서 안 돼. 물론 좌완 투수라면 되는데 우완 투수가 정통파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차라리 사사키 로키가 나아요. 사사키 로키는 내가 볼 때 미국에 잘 적응할 거예요. 왜냐면 미국하고 야구, 일본하고 야구 룰이 다른 거예요, 룰이. 뭐냐면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승. 제가 공격과 공격이 붙으면 공격 더 잘하는 팀이 이기고 수비와 수비가 붙으면 수비를 더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파워고 일본은 기교인데 파워와 기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기교가 이기고 어떨 때는 파워가 이긴다고. 그런데 야마모토를 딱 보면 이건 완전히 일본식 야구인 거예요. 그런데 유엔진이 기교를 하면 미국에서 통했어요. 그런데 야마모토 방식은 딱 일본에 특화된 그런 거라고.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저스 구단에 프런트가 있고 그게 또 뭐 돈을 수천억, 4천억이 4천억. 12년 동안 4천억을 박았는데 야, 돈 4천억 쓰면서 쇼핑하듯이 그냥 야, 저 볼 때 미국의 그 다저스 구단의 그 프런트의 담당자는 단장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IQ 테스트를 하면 그 양반이 내보다 머리 좋을 거야. 영어도 나보다 잘해. 근데 머리가 아무리 좋은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안 본 거야. 데이터를 딱 보면 야마모토는 미국에서 안 된다고 딱 나와요. 사사키를 영입해야지. 사사키는 키가 크잖아. 190인가 그런데 높은 데서 내리꽂는다고. 근데 자화는 또 다른데 우한투수가 저런 식으로 기교로 던져가지고는 안타를 많이 맞지만 점수를 안 준다 이런 방식으로는 적응을 못해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조금의 생각을 하는 거야. 유현진 원래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배를 보라고. 체중 20kg 늘었어. 그래도 많죠. 한 유현진이 부진할 수 가능성을 보이는 이유가 한 다섯 가지 되는데 뭐 제가 유현진 안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따지고 싶지는 않고 딱 보면 알잖아.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이건 동전 뒤집기 하고 비슷해요. 앞면이 아니면 뒷면, 뒷면이 아니면 앞면. 얼마나 쉬워. 왼쪽 아니면 오른쪽, 오른쪽 아니면 왼쪽.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아는데 겉과 속을 잘 몰라요. 겉이 아니면 속, 속이 아니면 겉 이런 걸 잘 모른다고. 앞이 아니면 뒤, 뒤 아니면 앞 이런 걸 아는데 겉과 속을 잘 몰라. 그 특히 모르는 게 뭐 시간차를 잘 몰라요. 에너지가 2년 동안 사이에 뜨게 총선 때 한 번에 터져 나오는데 이게 시간차 공격이라고. 이 시간차 공격을 사람들이 공간 대칭은 안 돼. 시간 대칭을 몰라. 이런 약간씩 나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조론으로 그 빠진 나사를 탁 채워주면 뭐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론 판단 설사 틀렸다 해도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판단은 틀렸다면 아,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구나. 이거 고치면 돼요. 그럼 내가 사사키가 우한 투수다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좌완 투수다. 내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럼 내가 틀리는 거지.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론적인 생각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야마모토 일본을 씹어먹었으니까 이번에 미국을 씹어먹을 것이다. 일본 최고는 미국에서 통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스타일이 중요한 거라고. 이정우가 미국에서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눈이 좋거든요. 눈. 동체 시력이라고. 궤적을 보고 치는 거예요. 공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공이 날아오면 궤적을 본다고. 궤적이 눈은 보는 눈은 특별하기 때문에 DNA를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그건 연습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아버지 아들이라고. 딱 보면 알잖아. 그래서 제가 이정우는 미국에서 쉽게 적응할 것이다. 야마모토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다저스에 야마모토하고 오타니하고 두 명이 들어간 것은 미친 짓이다. 내 예상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왜 다저스에 오타니를 이미 영입해서 또 일본 선수를 영입하냐고. 이건 미친 짓이 미친. 샌디에이고도 한 명 더가 있죠. 같은 한국인끼리 두 명 있으면 안 좋아요. 네. 에릭님, 댄디로즈님, 내안의 블루오션님, 유니버스님, 박미희님, 포름달님, 그레이스방님 반갑습니다. 현재 44명이 시청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생각을 하자. 최근에 생각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존재는 잘 아는데 부재를 몰라요. 제가 항상 이제 무의식 이야기하는데 구조론을 보면 정신, 의식, 의도, 생각, 감정 이 순서로 간대요. 정신이 무의식이에요. 질 다음에 입자, 입자는 의식이에요. 입자는 예를 들면 내일 소풍을 간다. 아, 소풍 가야지. 막 가슴이 궁덕궁덕하고 소풍 가야지, 소풍 가야지. 이걸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건 의식이라고. 근데 무의식은 뭐냐면 왠지 뭔가 불안하고 왠지 뭐가 허둥대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예를 들면 이제 낯선 곳에 가면 잠이 잘 안 와요. 그 외에도 이 자기 의식하지 못하는데 압박을 받는 게 많이 있다고. 질은 압력이기 때문에 이 압력을 가는데 존재가 압력을 가는 게 아니고 부재가 압력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 하나의 예로 드러난 게 뭐냐면 눈을 감고 농장같이 넓은 데서 일직선으로 한 15m를 걸어가 보라고. 눈 감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막 걸어가. 처음에 몇 미터는 잘 가. 근데 한 20m 가면 한 20걸음 걸으면 갑자기 뭔가 앞에 확 막히면서 못 가요, 못 가. 농장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왠지 뭐가 있을 것 같고 못 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소공포증이랑 보이잖아요. 어지럽다. 현기증이 난다. 보인다고. 근데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데 왜 못 가느냐. 직접 실험해보면 안 돼.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죠. 의식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무의식은 안 보이는 것의 압박, 부재의 압박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제 7살 때, 밤에, 깜깜한 밤에 산길을 걸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움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 무서움이라고 하면, 귀신, 도깨비, 흑깨비, 먹깨비, 유령, 요정, 이런 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왜냐면, 초등학교부터 나는 과학소년이야. 그러면서 막, 나는 과학자야, 과학자, 미래의 과학자, 김동 이러고 있었다고. 그리고 도깨비, 귀신, 이런 거 안 믿는다고. 근데 왜 무서울까? 생각해보니까, 도깨비의 존재가 아니고, 귀신의 존재가 아니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부재. 그래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못 부르는 노래도 막 부르고, 발로 땅을 구르고, 이렇게 소리를 일으키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7살 때 느낀 게, 아, 두려움이라는 것은 도깨비의 존재가 아니고 정보의 부재, 부재가 무의식이다. 그것을 제가 7살 때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긴 했는데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마음을 먹으면 극복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죠. 그냥 존재가 두려운 게 아니고 부재가 두렵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뒤에 어떤 차가 따라오는데 갑자기 안 보여. 차가 안 보인다는 것은 그 차가 지금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이드미러를 봐야 돼. 그러니까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이면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공포를 가져주고 여러분이 뭔가 괴롭다, 뭔가 힘들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그게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포증, 불안증, 결벽증, 이게 다 부재의 공포예요. 부재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집단사고, 인지부조화, 계급배반투표, 이것도 다 부재의 힘이에요. 집단사고라는 게 뭘까? 뭔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하는 대상이 안 느껴질 때 이제 집단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이라고. 네, 엽서 스님 반갑습니다. 이제 60명이 시청 중입니다. 근데 인간이 왜 생각을 안 할까? 생각하면 되는데 다져서 프런트처럼 멍청하게 야마모토 그 성적 살펴보면 미국에서 안 통한다는 기록을 다 보여. 안타는 존나 맞았는데 점수를 안 내준 거야. 3질 잡아야지. 미국에서 3질 잡아야 돼요. 일본에서는 안타를 맞아도 되는데 미국에서는 똑같이 맞아도 더 비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본 야구와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안타 많이 맞는 선수를 미국에 영입하면 안 된다. 이거는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IQ가 80만 돼도 알 수가 있어요. 꼭 뭐 천재라야만 아는 게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똑같은 공을 체중 80kg인 선수와 체중 100kg인 선수가 쳤을 때 어느 쪽이 공이 멀리 가겠냐고, 어느 쪽이 안타가 되고 어느 쪽이 땅볼이 되겠냐고.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아요. 특히 김성근 감독이 주장한 레벨 스윙, 공을 수평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이 이렇게 떨어져요. 공이 떨어지는데 수평으로 치면 땅볼이잖아. 아웃이잖아. 내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김성근이 얼마나 돌대가리냐고. 아, 돌이야, 돌!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공은 떨어지는데 스윙은 레벨로 하라. 그러면 땅볼인데 아웃되면 바로 하냐. 이건 IQ가 30만 돼도 알 수 있어. 근데 뭐 천하의 김성근이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공이 떨어진다고 몰라. 공이 막 솟아오르나. 진짜 답이 없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 와. 아직도 이 야구선수들 이야기해보면 공보고 공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궤적을 보고 쳐야 되는데 궤적이란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프로야구선수들이 공보고 공친다는 얘기는 궤적을 보고 쳐라 해야 되는데 궤적이란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공보고 공친다.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짐작이지만 제가 야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측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직 그 프로 야구 선수들이 이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아는데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할 단어가 없어서 레토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지죠. 낯선 곳에 가면 쉽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고, 그 장소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것의 부재. 이게 뭐냐, 루틴이죠. 야구 선수는 온갖 루틴이 다 있어. 검색해보라고, 나무위키 검색해보면 그 한 수십 명의 선수들이 이런저런 막 시합하기 전에 물구나무 서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방망이 이렇게 흔드는 사람도 있고, 땅에다가 뭐 점 찍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 그리는 사람도 있고, 운동장에다가 만자, 절반자 서는 사람도 있고, 별 이상한 선수가 다 있다고. 왜 루틴이 있냐. 인간은 하던 것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의지하는 게 있다고. 관성의 법칙, 하던 대로 그 관성적의 의지를 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루틴, 징크스, 그 벽을 못 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를 내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다 무의식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생선회를 못 먹는다. 나는 뭐를 못 먹는다. 나는 오이를 못 먹는다. 특히 미국에 이런 사람 진짜 많더라고. 미국 사람들은 다 뭐 하나씩 못 먹는 거 하나씩 있어. 그거 없으면 안 돼. 없으면 개망신이야. 넌 못 먹는 게 뭐냐 하면 난 이걸 못 먹어요. 난 토마토를 못 먹어요. 난 오이를 못 먹어요. 난 양파를 못 먹어요. 하나씩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난 다 잘 먹는데 하면 쫓겨나. 뭐냐? 그것이 바로 호르몬의 작용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해야 된다고. 난 짜장면이 싫어. 그럼 그걸 먹어야 돼요. 난 번데기가 싫어. 먹어야 돼요. 난 오징어가 싫어. 먹어야 돼요.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홍어 싫다는 사람은 사흘 동안 홍어만 먹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바뀌는 걸 봐야 돼. 아, 내가 바뀌는구나. 나는 오히려 절대로 못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있구나. 아, 내가 변했어. 이걸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꾸기를 싫어하고 닫힌 세계에 갇혀 있으려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 원숭이야. 인간이냐 원숭이냐죠. 나는 생선을 못 먹어. 나는 비린 것을 못 먹어. 나는 뭐를 못 먹어. 그게 갇혀있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평범한 사람은 뭐 그러던데, 지도자가 되려면, 정치를 하려면 한동훈이 홍준표하고 뭐가 다를까? 홍준표는 그걸 먹어본 사람이야. 한동훈은 가발 못 벗잖아. 키높이 못 벗어. 그걸 벗어야 되는데 못 벗는 거야. 홍준표라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홀랑 벗으니까. 홍준표는 가발 홀랑 벗는데 한동훈은 끝내 이걸 못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린 것을 못 먹는다. 한동훈은 끝내 그걸 안 먹을 인간인 거예요.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지. 먹기로 안 먹었대. 근데 정치를 왜 하냐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겠다. 나는 오이를 못 먹으니까 안 먹겠다. 정치하면 안 돼. 나는 뭐 경상도 사람이 싫어요. 그럼 경상도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그게 구조론이에요. 그게 정치라고. 나는 여성을 혐오해. 그럼 여성하고한테 잘 보여야 돼. 나는 흑인이 싫어. 그럼 흑인하고 친구 먹어야 돼. 그게 바로 정치라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걸 극복해야 돼. 내가 변한다는 것을 느껴봐야 돼. 나는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원숭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일반인은 그러던데, 적어도 지도자라면, 구조론 사람이라면, 정치를 한다면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올라서고 싶다. 지성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변하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네. 여수와수님. 안녕하세요님. 반갑습니다. 부재의 자각이 낯설므로 나타나는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무슨 뜻인지 좀 심오한 의미 같아가지고 부재의 자각이 낯설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호기심, 열정.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나는 뭐가 싫어? 나는 뭐가 싫어? 나는 뭐를 못해? 근데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솔직히 그렇잖아.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은 여학생 싫어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여학생을 좋아한다면 까지네, 까지네. 정상적인 초등학교 5학년은 여학생을 싫어해. 그 유학생도 세력을 만들어 다니면서 흉 보고 다녀요. 아주 5학년 무슨 봐가지고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도 지저분하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흉 보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학년쯤 되면 벌써 여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가지고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서툴었어요. 여학생들이 나를 아마 비웃겠지. 내 입에서 입냄새 난다고 욕하겠지. 내가 양치질 안 했다고 흉보겠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남학생은 여학생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남학생을 싫어한다고. 그걸 극복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학생이 싫다고 죽을 때까지 싫어하면 장가를 못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봐서 알겠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극복했잖아. 원래 젊었을 때는 아 가시나들 싫어 그러고 막 그러다가 막 어떤 여학생이 막 사귀자 그러면 또 병가 가지고 막 목욕탕에 가지고 빨리 때 빼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고 옷집에 가서 옷 사고 신발도 고치고 그랬잖아. 솔직히 다 그랬잖아.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생선회를 못 먹어. 나는 짜장면을 싫어. 나는 오뎅을 못 먹어. 나는 뭐가 싫어. 근데 예쁜 여성이 프로포즈를 하면 싫어하는 것도 다 받아들였잖아. 이미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바꾸고 호르몬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초인이고 철인이고 히어로고 지성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야 신과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오판을 하는 이유, 집단사고, 계급 배반 투표, 인지 부조화,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뭐냐? 권력이에요. 인간은 권력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권력의 부재를 맞닥뜨리면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보수 할배들이, 일배충들이나 이직들이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우린 저희 영감제들이 미쳤나 그러는데 미친 게 아니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일배충들은 존나 고통받고 있어요.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좌파들이나 진보 애들은 보수 우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김원국은 MBC 2층 복도에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뭐 했냐면 시다바리 한 거예요. 강석이 그 MBC에 출근하는 PD나 작가들한테 구두 닦아주고 커피 사주고 계속 심부름을 한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원국의 고통,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생했어요. 김원국에 비하면 우리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천수의 고통, 이천수가 왜 저러고냐. 그 양반도 고통이 있는 거야. 김원국도 고통이 있고 윤촌도 고통이 있고 이직들은 다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으니까 이직이 되는 거죠. 고통을 피하는 방법은 권력에 의존하는 거라고. 종교를 믿고 보수들이 종교를 많이 믿어요. 또 권위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 보수는 권위주의일까?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을 피하려고 권위에 숨는 거죠. 근데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한강 어대생 사건 이런 집단적 오판의 특징이 뭐냐면 음모론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많이 모여 거기서 세력을 느끼고 권력을 느끼고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면 그게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해. 제가 나무 위키에 검색해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간은 사회성 영역이 있고 인간의 뇌 안에 요 사회성 영역이 있고 추론 영역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이게 다쳐버리고 이게 추론 영역이 활성화되면 요 사회성 영역이 다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한강 어대생 사건, 뭐 지구평면설 뭐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회성 영역이 활성화되고 추론 영역이 다쳐버린 사람이에요. 이거 다쳤어. 내가 다쳤기 때문에 진중근하고 대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추론 영역이 다쳤어. 뇌를 닫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냐고. 인지 부조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권력이에요. 인지 부조화는 굳이 말하면 동력인데 동력이나 권력이나 같은 얘기죠. 협력자는 똑같다. 관성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에 추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관성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벗어날 수가 없다. 계급 배반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왜 계급을 배반할까? 계급을 배반하는 게 아니고 권력자한테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자가 없어지면 공포를 느낀다고. 근데 권력자는 우리 계급이 아니야. 평민 계급이 아니야. 옛날 로마도 호민관은 원로원 귀족이 되어버려요. 어제까지는 호민관인데 다음날 원로원 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급이 민중파 속에서 원로원으로 신분 상승을 해서 다른 세계로 가버린다고. 뭐냐? 평민계급 안에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노무현이죠. 그 노무현이 엘리트 계급을 안 가고 계속 평민계급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화가 나는 거죠. 야, 노무현 너 인마 출세했잖아. 출세했으니까 엘리트로 올라와야지. 왜 계속 평민 속에 숨어있냐. 나폴레옹은 황제가 됐잖아요. 그건 평민에서 엘리트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귀족이 되어버렸다고. 근데 노무현은 황족이 안 되고 황제가 안 되고 귀족도 안 되고 계속 평민 속에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중은 권력자가 민중 속에 있으면 계급 배반 투표를 안 해요. 계급 충성 투표를 한다고. 근데 계급 배반하는 이유는 권력자가 자기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박근혜 저 높은 세계에 있어. 그래서 이거 다 권력 행동이다. 그리고 이 인간이 권력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아졌다.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인간들이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인이 되어버린 거죠. 한국은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결과 인구 절멸, 멸망, 지구에서 사라질 지기만 남아있어요. 조금 있으면 한국은 지구에서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긴 호흡으로 보면 생존 확률을 높여요. 그래서 인간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철인 정치.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정치. 만약 진짜로 인류가 철인 정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 북한이요. 북한이 지금 하고 있잖아. 김정은 철인. 플라톤의 철인 정치라는 것은 김정은식 독자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중우 정치가 민주주의고 일배충 정치. 철인 정치는 바로 독자 정치다. 그게 리스크를 높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플라톤 주장한 대로 철인 정치라면 멸망이 멸망. 절대로 망합니다. 중우 정치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악을 방지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고 최악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들 생각을 안 하는 사례 여러 가지 드러났는데 그중에 하나가 먹방 유튜버. 제가 볼 때 100% 오바이트합니다. 제가 방송을 딱 보니까 방송하고 체중을 딱 쟀어요. 5kg가 늘었어. 다음날 아침에 체중을 재보니까 5kg가 줄었어. 그럼 5kg가 어떡하냐? 5kg가 그냥 막 증발했냐? 물리학을 벗어날 수는 없죠. 5kg를 항문으로 뺐다면 3시간 이상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열이 난다고. 밥을 먹으면 그 칼로리 10%가 소화되면서 열이 난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체온이 40도로 올라갑니다. 그럼 죽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먹방 유튜버가 체중이 50kg인데 체중이 50kg인 먹방 유튜버가 5시간 만에 그냥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체중이 줄었어. 5kg가 사라졌다. 다시 말해서 7시간 만에 5kg를 소화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 죽습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그 사람 사망! 이건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았죠. 그럼 살았다는 건 소화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소화시켰다면 이게 사망이야. 그냥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5kg의 칼로리를 재보라고. 그 칼로리 10%가 체온으로 올라가고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갔을까? 화장실로 간 거죠. 100%예요, 제가 볼 때. 왜냐, 실제로 그걸 소화시키는 데는 체중이, 체온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똥구멍으로 빼는데 3시간 걸려요. 변기 터져, 변기 터져. 화장실에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그 대장암 걸려. 아무튼, 야바위가 무슨 트릭을 썼는지 몰라도 트릭을 쓴 건 100% 확실하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총선 참패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2차 대전에 일본이 패배한다는 것도 누구나 알 수 있고 독일이 패배한다는 것도 누구나 알 수 있어. 그거 모른다면 어리네요, 어리네. 근데 왜 오판을 할까? 오판을 하는 게 아니고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익이 생겼냐. 독일이 크게 발전했어요. 일본도 발전했어. 중국도 문화혁명도 어떻게 보면 최악인데 발전한 거예요. 만약 문화혁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1920년부터 거의 30년 동안 내전 상태였어요. 전쟁 상태.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하고 있을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 못했던 저 바보 저 덩신 저 머저리 멍청하게 문화혁명 왜 하냐 그러는데 그 당시 중국에 가보라고. 온갖 무슨 부조리 말도 아니에요. 그 당시 중국이 어떻냐면 정부에서 하는 모든 보고가 가짜예요. 보고서 100% 가짜. 왜 그러냐. 그 중국 관료들이 공산당이 아니에요. 장개석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장개석이 임명한 사람하고 공산당하고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공산당 위에 있고 근데 이 양반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근데 장개석 부하들 밑에 있는데 이 사람은 대졸자예요. 대졸자가 초졸자한테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한 그 당시 60년대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네에 가보라고. 지도자는 초등학교 졸업했고 관료들은 대학교 졸업했는데 관료들이 초등학교 졸업한 지도자 말을 듣겠냐고.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중국은 온갖 모순과 부조리, 비합리 여기에 빠져 있었고 보통은 대학생들을 통해서 그 인적 교체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죠. 우리 이런 걸 내막을 모르고 그냥 저 덩신 이런다고. 저번에 문화혁명이 없었다면 중국은 분열됐을 겁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잖아. 스마트폰을 청바지 뒷주머니에 들어간다. 이것보다 작아야 된다. 그 외에도 오판한 게 많죠. 일론 머스크. 지금 바보 돼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 어떤 테슬라 차에 보니까 차 뒤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이 차를 구매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미쳤다고 알려지기 전이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일론 머스크가 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내가 이 차를 구매했다.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또라이고 스티브 잡스도 개설한 적이 많고 하이퍼루프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될 가능성이 없어.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유시민도 비트코인 가짜도 그러고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가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못 맞추는 건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못 맞추는 게 아니고 맞추는 것도 맞춰 전문가들이. 근데 전문가들이 못 맞춘 거는 에너지가 강하게 걸린 것이다. 에너지가 강하게 걸릴수록 법칙을 따라간다. 그리고 집단적 오판이 오히려 최악을 막아준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한국처럼 망하는 거죠. 옛날에 서정주가 전두환한테 급벅 죽어가지고 전두환 찬양시를 쓰고 김영옥이 노태우한테 급벅 죽어가지고 노태우 찬양하고 또 김우중도 찬양했죠. 하여튼 김영옥이 찬양한 사람마다 다 망했어. 노무현까지 찬양했다는 거 아니야, 양반이. 김정욱이 노무현을 찬양할 때 입을 틀어 막았어야 되는데 왜 이 김정욱은 이렇게 급박 죽을까? 호르몬 때문이죠. 김정욱은 보스 기질이 없고 보스 기질만 보여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윤석열한테는 안 넘어갔는데 김정욱이 또 윤석열 찬양 이건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이제 개망신을 당해서 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 그게 증명된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우주라는 것은 거대한 하나의 컴퓨터예요. 이 우주 자체가 컴퓨터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절로 그 생물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졌다. 이 뇌가 컴퓨터 아니야. 이 컴퓨터라고. 컴퓨터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증명됐죠. 그러면 이 우주가 컴퓨터가 아니라는 법도 없잖아요. 컴퓨터가 아닌데도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조론적으로 보면 바깥이 암보다 커야 돼. 그러므로 이 우주가 허블라이 큰데 우주보다 더 큰 게 있어야 된다고. 우주보다 더 큰 게 뭘까? 우주의 운영체제, 그게 구조론이라는 거죠. 우주의 운영자가 있다, 그게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차원으로 되어 있고 차원은 오직 붕괴한다. 우리가 차원을 잘 모르는데 그 이유는 차원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구조론에서 차원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는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원은 다섯 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차원이냐면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원이 있는 게 아니고 밸런스의 중첩된 정도를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차원 이게 아니고 밸런스가 다섯 번 중첩되어 있다. 한 번 중첩되면 점이고 두 번 중첩되면 선이고 세 번 중첩되면 각이고 네 번 중첩되면 입체고 다섯 번 중첩되면 개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 각선점 다섯 개의 차원이 있다. 그 차원은 붕괴한다. 무조건 붕괴하는 거예요. 1차원, 2차원으로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가능한데 자연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무조건 차원이 붕괴한다. 공을 던지려면 힘을 모아야 돼요. 그게 질이라고. 힘을 어디 모으냐? 여기 모으는 거예요. 그 입자라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힘을 보내는 거야. 아, 그게 힘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질, 입자, 힘 운동을 거쳐서 양으로 가는데 공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것은 운동이고 탁 놓아버리잖아요. 탁 놓아버리는 것은 점이죠. 그래서 방망이에 공이 맞을 때는 한 점에 맞는 거예요. 날아가는 건 선이고 도착하는 건 점이다. 그래서 개체, 각선, 점 순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우주 안에 모든 것이 그렇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결정한다고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의사결정하려면 동력이 필요하고 동력이 에너지고 에너지는 모순을 일으키고 질, 입자, 힘, 운동량은 에너지의 모순이 제거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밖에 차원이 없다. 에너지라는 것은 차원이 낮아진 데 따른 보상이다. 그런 얘기죠. 왜 차원이 낮아지는가? 에너지라는 게 사용이 되잖아, 소비가 되잖아.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갑툭튀. 갑자기 에너지가 뿅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나왔다고. 어디서 새 나온 거예요. 어디서 새 나왔냐. 질, 입자, 힘, 운동량으로 매개 변수의 차원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질, 입자, 힘, 운동량으로 이렇게 엮인 정도가 하나씩 풀려가지고 계속 흩어지면서 그 거리가 멀어진 만큼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가루가 돼. 가루가 된다는 게 요 입자들의 거리가 붙어있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떨어진 만큼 그걸 누가 해먹었냐. 그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 발전도 하고 수력발전, 뭐 원자력발전, 가솔린 엔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밥 안에 당분에 있는 입자들, 원자들을 하나씩 띄가지고 탄소를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질소를 떼내가지고 그 칼로리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문명의 진보, 생물의 진화는 방향이 정해졌다. 우리는 생물이 우연히 진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연히 진화하는 건 없어요. 생태적 지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밸런스를 따라간다고. 다시 말해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하는 이유는 그것이 밸런스가 맞았기 때문이다. 왜 이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냐면 밸런스가 맞기 때문이다. 왜 진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계속 밸런스가 맞아가는 쪽으로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류가 관찰한 바에 하면 진화가 관찰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런 호랑이 같은 경우는 개체가 많지 않아요. 옛날에도 많지 않았어. 그냥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개체 숫자가 많으면 안 돼. 그래서 호랑이가 한 천만 년 동안 변이를 어느 정도 일으켰을까? 여기서 이만큼 변했다. 그럼 변이한 총 숫자가 몇 개 했을까? 전 세계 호랑이가 다 합쳐서 100만 마리라고 치고 100만 마리가 1000만 년 동안 몇 개의 변이가 일어났을까? 그 숫자를 한 100억이라고 치고 근데 이미 지구에 80억이나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한 1만 년이라 잡고 1만 년 동안 태어난 지구의 모든 인간 숫자를 헤아려보면 수백억이 되겠죠. 근데 수백억 이 인류가 태어난 동안 지난 한 차례도 관찰이 안 됐어. 근데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동물이나 모든 종류의 동물, 인간이 관찰한 동물 한 1만 종이라 치고 인간이 한 80억 되니까 80억 곱하기 1만 안에 단 한 개 진화가 있었냐? 없어요. 인간이 관찰한 동안은 의미 있는 진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물론 조금 미세한 진화가 일어나요. 뭐 시력이 더 좋아졌다, 시력이 더 나빠졌다, 냄새를 좀 못 맡게 됐다, 이런 진화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종의 진화,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해서 새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람과 원숭이가 결혼하면 새끼 안 나오죠. 이런 차원의 진화는 인류가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생태계가 안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안정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이 있다, 그런 얘기죠. 방향이 있다는 것은 이 정치판도 안정된 방향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군가 나한테 딱 질문했어요. 아,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이 뭐냐? 안정입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다시 말해서 0.7%를 먹은 국힘당이 대통령 권력의 100%를 가져가는 게 이게 안정이냐고 불안. 이건 불안정이에요. 0.7%가 100% 먹는 게 어딨어. 0.7% 이겨놓고 100% 먹었잖아요. 이 저울추가 다시 반대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이 200석 가까이 의석을 가져간다. 200석을 넘지 않을까?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불안정이야. 그래서 전체의 판도를 보고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냐, 이렇게 기울어졌냐, 이걸 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울은 안정된 방향으로 간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의 총선 참패는 한국의 내막을 모른다고 치더라고. 내가 외국인이라고 치고 한국에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 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뻔해요. 안정된 방향으로 갑니다. 뭐가 안정입니까? 그건 네가 알아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차원은 몇 개의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구조냐다. 차원은 4차원에서 0차원까지 5개밖에 없고 그것은 중첩된, 밸런스가 중첩된 정도, 밸런스 위에 밸런스, 밸런스의 밸런스의 밸런스,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밸런스가 안정돼요. 다시 말해서 뭐가 이렇게 많이 엉켜있을수록 흔들리는 정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띄놓으면 흔들려도 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은 승용차 5대 나눠 타고 있는 거하고 큰 버스 한 대 타고 있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이 흔들릴까? 작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치고 다섯 종목에 나눠 분산 투자한 것하고 한 종목에 몰빵하는 쪽하고 어느 쪽이 이렇게 더 많이 흔들릴까? 수익률을 비교해 보려고. 다섯 종목을 산 사람은 수익률이 이렇게 평균을 따라가고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한 종목에 몰빵한 사람은 수익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걸 누가 모르냐고. 이거 어린애도 알겠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식, 비트코인 모든 것이 다 안정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제가 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점칠 수는 없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안정된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안정되지만 부분적인 불안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다시 안정을 찾아갑니다. 구조와 속성, 세상을 구조로 볼 것인가 속성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속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고. 들어가는 입이 있고 나오는 똥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똥구멍을 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뭘 보는 것은 이건 나온 거예요. 공장에서 나왔잖아. 뉴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났다는 뜻이에요. 신문에 났어. 이게 뉴스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출구고 출력이고 들어가는 건 입력인데 우리는 구조는 입력이고 속성, 성질 이런 건 다 출력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출력부를 보는 거예요. 입력부를 못 봐. 구조는 뭐냐? 에너지의 입력측을 보는 것이다. 속성은 뭐냐? 에너지의 출력을 보는 것이다. 입력은 항상 1로 돼 있고 출력은 여럿으로 돼 있어. 2로 돼 있어. 먹는 건 다 한 구멍으로 먹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오줌으로 나오고 똥으로 나오고 두 구멍으로 나온다. 그래서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들어가는 건 다 한 구멍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다 여러 구멍으로 나와요. 학교 들어갈 때는 다 교문으로 들어가잖아. 그런데 나올 때는 뒷담 넘어서 나온 놈도 있고 중간에 퇴학당한 놈도 있고 정학 먹은 놈도 있고 졸업한 놈도 있고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빵이 나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들어질 때는 다 같이 만들어지는데 시장에서 판매되면 그걸 개한테 먹이는 놈도 있고 자기가 먹는 사람도 있고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도 있고 출구는 여럿이고 입구는 하나다. 이 우주의 근본 법칙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출구가 여러 개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예요. 입구는 하나다. 이것이 엔트로피 감소.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대칭으로 생각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다. 문명이 있으면 야만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빛은 있는데 어둠은 없어요. 어둠은 빛을 설명하는 말일 뿐이지 빛에 해당하는 광자, 그 반대편의 어둠에 해당하는 암자, 그 존재가 없어요. 암자라는 건 없어. 마찬가지로 열기, 열기가 있다면 냉기, 냉기도 있을 거야. 열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냉기라는 건 없어요. 냉기는 뭐냐면 열기가 없는 걸 냉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기라는 것은 분자의 진동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막 분자가 이러고 있어. 냉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 냉이라는 존재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이 우주는 1로 돼 있지 2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레방아가 있다면 우리는 물레방아 이렇게 두 개로 보면 안 되고 합쳐져서 에너지 1, 물레방아를 관통한 에너지 하나, 한 개가 물레방아라는 거죠. 자동차가 있으면 아, 엔진도 있고 바퀴도 있고 핸들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뭐 다 있구나. 이게 아니고 가솔린이 그냥 자동차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가솔린이 주유구로 들어가서 머플러로 나오는데 들어가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뭐냐면 입에서 항문까지 긴 파이프야. 소장 지나고 대장 지나고 췌장 지나고 이렇게 돼 있는 인간이란 긴 하나의 파이프라고. 혈관, 그 외에도 림프관, 신경관, 여러 개의 관들이 얽혀 있는 파이프라고. 파이프의 집합인 거예요. 정보는 여기로 들어가서 막 일어나오고 시력은 여기로 들어가서 일어나오고 에너지는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하나인데 나오는 구멍은 굉장히 많아요. 항문 외에도 입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근육으로 막 이렇게 해서 체열로 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땀으로도 나오고 여러 구멍으로 나온다. 근데 우리는 이 어떤 걸 파악할 때 항상 출구 쪽을 보기 때문에 입구를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수의 공과 타자의 방망이에 탁 마주치면 공, 방망이 이렇게 두 개로 보면 안 되고 공과 방망이가 마주쳐서 만드는 비례, 비례 1로 봐야 돼. 이걸 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뭐냐면 이게 공과 방망이가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다. 공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날아갔을까? 홈런이 됐다. 경기장 밖을 벗어났다. 슝 날아간 거예요. 그럼 이 날아가는 것은 하나가 날아간 거지 두 개가 날아간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아 방망이 힘이 어떻고 투수의 공이 어떻고 두 개로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두 개로 설명하면 안 되고 그냥 궤적 1. 1로 설명해야 된다. 이 세상을 1로 보는 1원론으로 봐야 된다. 그럼 1원론으로 보는 게 하고 2원론으로 보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 2원론으로 보면 밸런스 저울이 이 날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요. 이놈을 올려놓으면 이놈 내려가 버리고 이놈을 내려놓으면 이놈 또 올라가 버리고 여러분 저울 올라가서 보라고. 이 저울이야. 저울에 딱 올랐는데 이게 올라갔어. 이게 다시 내려. 내려놓으면 또 이게 올라가 있는 거야. 이게 또 내려놓으면 또 이게 올라가 있어. 계속 이거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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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조절해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조절이 안 될까? 구조는 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위치를 살짝 옮겨버려요. 이렇게 되어야 됐다. 이걸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위치를 이렇게 옮겨버려요. 그럼 이렇게 바로 잡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축을 움직이지 이 날개를 움직이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은 축을 움직이지 않고 날개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민심을 움직이지 않고 여당이나 야당을 쪼아야 된다. 이재명을 조져야 된다. 한동훈을 조져야 된다. 국민을 바꿔야 되는데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야지 국민이 다 등신인데 이재명 쪼아야 되고 막 한동훈 쪼아야 된다고 해서 한국이 똑똑해지겠냐고 그런 얘기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83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